트럼프 전 대통령 이번에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부통령 러닝메이트는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는 왜 대통령이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미국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주셨어요. 조금 소소한 궁금거리들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몇 가지를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또 재선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이게 미국 대통령들은 두 번 연임이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의 수정헌법 22조에는 미국 대통령은 두 번의 임기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징검다리로 당선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한 번 더 임기를 하게 되면은 수정헌법 22조의 제안에 따라서 더 이상 대통령 선거에 나가질 못합니다. 사실 원래 미국의 헌법에는 이 대통령의 연임 규정이 없었어요. 처음에 헌법을 쓸 때에는 사실 이거를 3년으로 할까? 7년으로 할까? 그리고 단임제로 할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4년으로 정해놓고 몇 번을 할 수 있다 없다 이 조항은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될 것을 뻔히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렇다면 왜 이전까지 두 번만 임기들을 했느냐?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딱 두 번 하고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대단한 일이었던 게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조지 워싱턴이 죽을 때까지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겼다고 하죠.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왕실이 있었기 때문에 조지 워싱턴도 워낙에 존경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하지 않겠냐 싶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두 번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른 대통령들은 아이 뭐 조지 워싱턴도 두 번 하고 내려왔는데 내가 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관습처럼 굳어져서 두 번씩만 임기를 채웠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임기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아 이거를 안 정해놓고 있으니까 언젠가 누군가 깨트리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걱정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1947년 대통령의 임기를 두 번으로 제한하는 수정헌법 22조를 통과를 시킵니다. 1947년 그럼 전격적으로 왜 이거를 통과시키고 수정헌법으로 못 박았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 대통령 무려 4번이나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시대적인 특수함이 있긴 했죠. 대공황이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화당 측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 수정헌법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공화당뿐 아니라 남부의 민주당 의원들이 합세를 했다고 하죠. 루즈벨트 대통령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사실 이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지지가 조금씩 피어오르던 때였거든요. 제가 나중에 뭐 민주당과 공화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남부는 민주당 텃세였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이 함께 합세를 해서 수정헌법 22조를 통과를 시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부통령이 대통령의 자리를 승계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부통령은 두 번을 선거를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 번을 나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느 시점에 승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통령직을 승계했을 때 원래 대통령이 4년의 임기 동안 2년을 채 마치지 못했을 경우 재선 기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전 대통령이 2년 이상의 임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승계를 했을 때에는 두 번의 기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트루먼 대통령의 경우는 이게 헌법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두 번을 더 나올 수 있었는데 1948년 선거에서 이기고 그리고 1952년 선거에는 나가지 않게 되죠. 린든 B. 존슨 대통령 같은 경우는 케네디 대통령이 이미 2년 이상의 임기를 마친 상태였기 때문에 두 번의 재선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8년 선거에 본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횟수에 제한 없어요?
그거는 내가 수정헌법 22조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남의 부통령을 또 쓰고 싶겠어? 두 번째 질문. 현직 대통령이 경선에서 질 수가 있을까? 테크니컬리, 뭐 기술적으로는 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거의 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결심했는데 경선을 통과하지 못한다? 이거는 지난 4년 동안 대차게 말아먹었다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당원들 입장에서도 용납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명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보는 경선 과정, 뭐 프라이머리라든지 뭐 코커스라든지 이런 과정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옛날에는 뭐 대통령 후보를 당 내에서 추대하는 식으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자신들의 뭐 후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선에 도전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프랭클린 피어스 대통령이 바로 그 케이스죠. 그렇다고 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후보가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경선을 분명히 거쳐야 되고, 이번에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경선을 하긴 했죠. 경선에서 꽤 거센 도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현직 대통령이었었던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우, 케네디 가문의 세 번째 아들이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으로부터 아주 거센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이 되긴 했지만 전당대회까지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잡음이 가라앉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선 경쟁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한테 패배하고 말죠. 거센 도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후보의 경쟁력이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선에 올라가서 사실 힘을 발휘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세 번째, 부통령은 중간에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현직 부통령인 카멜라 해리스가 그대로 가지 않겠냐? 물론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요. 당연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런 케이스죠. 부통령도 세 번이나 바꿉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임기를 함께 했었던 부통령은 존 낸스 가너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원래 가너는 하원의장이었어요.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부통령이 서열 2위이고 하원의장이 3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권력에서는 하원의장이 부통령을 압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초대 부통령이었었던 존 애덤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혹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하찮은 직업이 부통령이다. 가너 하원의장은 자기가 부통령직을 두 번 끝내면은 그러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을 수 있겠으나 FDR이 네 번을 하죠. 두 번째로 FDR의 부통령이 된 사람은 헨리 월러스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헨리 월러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너무 왼쪽이다, 친소련적이고 친공산주의적이다 라고 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러닝메이트를 바꾸는데요. 그게 바로 해리 트루먼입니다.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었죠. 그냥 그림자처럼 잘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부통령이겠거니 선택을 했었는데 대통령직을 승계받게 되죠. 참고로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2년 재선을 준비하면서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을 갈아치울까라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오바마 대통령의 측근들이 바이든 대통령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뭐 바이든 대통령이 말실수를 하고 뭐 행동에서도 뭔가 어설픈 행동을 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아 너무 고령이 서서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바이든 대통령은 옛날부터도 좀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골라서 하는 오바마 대통령과는 달리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곤란해하는 그런 일들이 꽤 많이 발생했다고 하죠. 선거인단이 투표하는데 배신을 때릴 수도 있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간접선거입니다. 선거인 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죠. 그런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진짜 투표는 12월 둘째 수요일이 지나고 다음에 돌아오는 월요일에 주도해 모여서 하게 됩니다. 그때 더 많은 표를 얻은 후보의 선거인단, 즉 그 정당에서 선택해서 만들어 놓은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거인단이 마음을 바꾸면 어떡하나? 사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통수를 친다고 얘기를 하고요. 전문 용어로는 faceless elector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3개 주에서는 이 선거인단들이 이렇게 배신 투표를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17개 주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17개 주에서는 선거인단들이 마음을 바꿔갖고 다른 후보한테 투표를 해도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자주 많이 그러느냐? 미국 선거 데이터 전반을 다루는 페어보트 사이트에 의하면 지금까지 23,507명의 선거인단이 있었는데 배신 투표를 한 경우가 약 90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63명은 이미 패배한 후보의 선거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를 찍던 간에 당락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할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후보의 이름을 적는다라고 하더라도 상대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자기 당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 민주당 내에서도 배신 투표들이 나왔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힐러리 클린턴 대신에 버니 샌더스의 이름을 적어 넣는다든지,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뭐 오하이오주의 주지사였던 케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콜린 파월 전 국무부 장관의 이름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하나 흥미로웠던 경우는 환경운동가이고 또 송유관 설치를 반대하는 아메리칸 인디언 운동가 페이스 스파티드 이글이라는 이름을 적어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름이 조금 특이하기는 하죠. 주먹쥐고 일어나 뭐 이런 이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어떤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스파티드 이글 이분은 아메리칸 인디언 중에서 최초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표를 받은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주당, 공화당 말고 제3당의 후보는 왜 없나?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선출되는 일은 거의 없다. 왜 3당의 후보가 선출되기 어려운가?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도 제3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쉽지는 않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주의 투표 용지에 제3당의 후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 대통령 선거에 나간 후보인데 투표용지에 이름이 안 올라간다고요? 미국에서의 선거는 주 정부 관할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마다 투표용지를 발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일정 금액의 돈을 낸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을 지지한다라는 이 지지자들의 서명을 또 받아와야 되거든요. 50개 주마다 다 기준도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50개 주마다 다 따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인 정당 조직이 있는 뭐 민주당이라든지 공화당이라든지 뭐 이런 곳이 아닌 다음에야 제3당이나 혹은 혼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후보의 같은 경우는 50개 주를 다 커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50개 주의 투표용지에 모두 다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고,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가지 못하니까 당연히 당선될 가능성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카니에 웨스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모든 투표용지에 올리질 못하고 12개의 주에만 이름을 올렸습니다. 캘리포니아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주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어요. 뭐 조건을 다 측정을 못 지켰다든지 뭐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카니에 웨스트가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주는 12개 주에 불과했었던 거죠. 이렇게 시작 전부터 다르다 보니까 제3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상징은 당나귀라고 하고 공화당의 상징은 코끼리라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역사적인 상징적 동물을 만들어낸 사람은 토마스 네스트라고 하는 시사 만화가입니다. 사실 이 민주당의 로고인 당나귀는 제7대 미국 대통령인 앤드류 잭슨으로부터 출발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주 뭐 용맹스럽고 다혈질이고 거침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당시 앤드류 잭슨의 별명이 잭애스였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당나귀는 진짜 고집도 더럽게 세고 되게 똑똑하지는 않은 동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이 별명을 뭐 싫어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토마스 네스트가 자신의 시사 만화에서 이 당나귀를 재소환하게 됩니다. 1874년 하퍼스 위클리라는 잡지에 토마스 네스트가 만화 삽화를 하나 그려서 냈는데요. 이 만화에 보면은 코끼리가 약간 나무판지로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다리를 건너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자의 탈을 쓴 당나귀가 뭐라고 막 짖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어요. 당시 상황이 어떤 거였냐? 1874년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영웅이라고 할수 있죠.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돌고 있었던 루머에 따르면 1876년에 대통령 선거에 그랜트 대통령이 세 번째 재선에 도전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민주당 측에서 퍼뜨린 어떤 루머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것을 풍자하기 위해서 그린 삽화가 딱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삽화 속에 있는 코끼리가 공화당을 뜻하고 당나귀가 민주당을 뜻한 거였죠. 그 이후로 150년 동안 공화당은 코끼리, 그리고 민주당은 당나귀가 된 거죠. 네, 오늘은 미국 선거에 관련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댓글로 또 다른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그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